평용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무한한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예배드릴 처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물들어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한 주간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오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옵소서. 참된 안식일을 보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름 사역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국내외 단기 봉사, 각종 수련회 등에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준비할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봉사라 모인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위한 모임이 익숙함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으로 요동쳐 자기가 주인되는 예배와 모임뿐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을 수 있는 오늘의 예배와 여름 사역의 모임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저희를 보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정한주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셋째는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격의 변화, 인격의 성숙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작은 전쟁은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국가의 부를 늘리는 지름길과도 같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람, 즉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논의하고 어떤 이스라엘의 지역을 기습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샅샅이 뒤져서라도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 아람의 군대와 말 그리고 병거가 온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저쪽 편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환경의 변화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의 변화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변하기를 원했던 환경을 수용하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장이라도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보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즉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세속적인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드릴 것인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면 무엇으로 응답하실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응답 또는 거절하실지 그리고 언제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제가 원하는 것으로만 응답해 주십시오나 하나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 시간의 마지노선은 언제까지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은 내일의 양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적인 것만을 구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가진 부유함이나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그의 지위, 나보다 높아 보이는 지식의 정도 등을 크게 보면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드릴 수 없습니다. 그저 부러워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나 누리는 것보다 그 속에 있는 공허함, 그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 그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신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속사람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모호하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를 듣거나 읽으면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선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일에 기도하면 부분적인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이면 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모임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의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는 그 내용 자체의 세세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집을 주시려거든 한강뷰 아파트 아시죠? 방은 최소한 제 가족 수만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될 사람은 키가 180cm는 넘어야 하고 학력은 대학원 이상, 연봉은 최소한이 1억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될 사람은 연예인이 울고 갈 정도의 미모에 집안도 좋고 현모양처가 될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아뢰는 것은 구체적인 기도라고 하지 않고 헛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모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대충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충 알아서 주십시오는 과일이나 찐빵을 사러 가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요청하고 그 중에 일부를 응답받는 정도라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 한 천 가지쯤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오늘은 1번부터 50번까지 오케이 사인해 주십시오. 다음 날에는 하나님 응답하라 51번부터 100번까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기도 쉽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친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하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이유는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은 바로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 전 후서는 바울의 사역 마지막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또렷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세 단어로 표현하는데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입니다. 비방자는 복음서에서는 신성 모독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보니 자신의 이전의 삶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자는 달아나는 사람을 따라가서 쓰러뜨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즉 바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돌을 던지는 행위의 주동자이고 자신도 그 행위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폭행자는 거만한 태도로 학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돌을 던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사울, 즉 바울은 교회를 잔멸,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여겨지는 곳을 집집마다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의 의미는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 대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괴수가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가 가장 많은 1번부터 죄가 가장 적은 끝번까지 한 줄로 세웠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나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심을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무제한의 참으심 또는 완전한 참으심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일정 기간만 참아주셨던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참아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바울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에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이 이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가 오래 참아서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약 40년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오래전에 끝났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고백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도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쓰임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의 의미입니다. 저도 이따금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총명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도 내향형이라 쭈뼛쭈뼛하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 보일 만한 외적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순으로 되어 있지만 깊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경범죄자들을 사면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100만 명도 훨씬 넘어서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면을 받아도 그들 각각에게는 깊은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면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길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험한 말을 퍼부을지라도 그 부모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값을 대신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이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즉 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인데 말로 형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잘 믿지 못하는데 성육신은 동정녀 탄생보다 억만 배 이상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낮추셔서 왕가나 권문세가 대학자의 집안의 여인이 아니라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태어날 방 한 칸 없으셔서 가축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이 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가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비천한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유혹에 잘 빠지고 죄에 물든 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을지라도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에도 비교될 수 없는 눈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기 자녀를 운동선수로 만들 때 또 높은 경지에 오른 예술가가 자기 자녀를 예술가로 만들 때 그저 그런 선수, 그저 그런 예술가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최소한의 목표가 자기를 닮음 정도 될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은 자기를 뛰어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주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의 중요성은 겉사람의 강건함이나 가지고 누리는 것의 커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 큽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고 터가 굳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멋진 건물, 아무리 높은 건물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고 공중 누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더욱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에 대해서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다고 한들, 우주가 아무리 넓다고 한들 다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바울과 같은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오래 참아주시는 길이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까지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보여주는 샘플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도 우리의 한계 밖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으로 그것도 구유에 누우시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비천한 몸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를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의 사랑을 더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